이번 달에는 우리 특별히 치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에 핵심 주제를 놓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이 복음서를 포함해서 신약성경의 기록이 끝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의 모든 사역의 모델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우리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합심기도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기도를 했으며 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하셨고 기도와 함께 어떤 능력은 나타났는지, 초대교회 역사들을 이렇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은 그 모습 가운데에 초대교회가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었던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이면은 어떤 기회가 됐든지 간에 마음을 합해서 기도에 열중을 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이적을 보이시고 또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 또 사도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참 많은 표적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해 가던 그때에 가장 가까이서 그 사역의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실천을 했던 그 내용들은 합심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마 우리가 오늘날에 교회 사역을 할 때 또는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의 삶을, 신앙적인 삶을 유지해 갈 것인지 그 모델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 기도가 있고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합심기도가 있습니다. 개인 기도는 우리 모두 다 많이들 경험을 하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 제가 용어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하고 넘어갈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요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중보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 자체가 무슨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에 제가 소속된 교단에, 미국에서는 물론 제가 소속된 교단이 다른 교단입니다만 제가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왔던 그 교단에서는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헌법에 결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글을 쓴다든지 또는 설교를 한다든지 이런 파블릭한 어떤 사역에서는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 여기에다가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그 단어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거 환경들은 저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편입니다. 근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중보기도라는, 중보라는 말이 사실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는 기도의 네 가지를 소개합니다.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도고라는 말이 영어 단어로는 인터세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중보라는 말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2장 5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기도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래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를 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시는 예수님이 딱 한 분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 인터세서는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대제사장의 기도는 예수님만 하시는 기도입니다. 그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서로 위해서 하는 기도하고는 다른 특성을 가진 그런 계시적인 차원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말을 할 때에 혹시 여기에 어떤 혼합이 있냐면 우리 옛날 한국교회 초대교회 시절에 그때 교회의 교리가 많이 한국 사회가 갖고 있었던 무속종교하고 혼합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 특별히 대신 기도하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도의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이방 종교에서 수행하는 그 어떤 기도, 무당이 하는 기도, 영매가 하는 기도, 신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어떤 그 중계자가 하는 기도,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거기다 적용해서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간혹시 여기에 혼돈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치 성직자가, 목사가 기도를 하면 이것이 무슨 중보기도의 특성을 가져서 다른 사람들과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하는 기도와 다른 기도처럼 이해를 한다든지, 특별한 영적인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면 뭔가 다른 것과 같이 느낀다든지, 내가 뭔가 기도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 어떤 대속적인 기도의 특성을 갖고 있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어떤 이교적인 특성을 더해가지고 그런 혼합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게 되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특별히 이제는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나 언어라는 거는 우리가 다 이해들을 서로 할 때 늘 바뀌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보기도라는 말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와 또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럴 때에 중보기도라는 말을 우리가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의미는 많이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억들을 하시고, 중요한 거는 제가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병든 사람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거기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특별한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그 사람의 기도를 하면 더 많은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라, 문제가 있고 특별히 병든 사람에 대해서는 야고보 속사도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속사도는 특별히 그 문제에 대해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야고보 속사도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두고 병든 사람이 있을 때는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함께 기도하라, 합심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반드시 동행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중요한 지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를 하면은 목사가 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나는 단순히 여러분들과 똑같이 함께 기도하는 거. 어떤 권사님이 우리 병든 분이 누구 어떤 분이 계신데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 권사님이 특별히 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에 유혹될 필요도 없고 그런 걸 기대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해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약속과 응답과 능력을 거기다 주셨다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는 함께 모여서 핑계 삼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누구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거나 또 그런 유혹을 받을 필요도 없고 다 겸손히 나가서 함께 기도할 뿐인 겁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보이시는데,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에 너희 중에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또 기다리면서 성령께서 너희에게 덧입히실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했을 때 초대교회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그것은 모여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거기 다 담겨 있어요. 모이는 그 자리에 마음을 합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거기는 무슨 달변가가 설교를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신학적인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이 가르치는 것도 아니었어요. 모이는 자리에 사도행전 2장에서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다.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있었지만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그리고 언제나 거기에 커밋먼트가 돼 있던 것은 합심기도였습니다. 마음을 합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었고, 특별히 사도행전 12장에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경의 표현은 그렇게 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그때 그 간절히 비는 모습은 그 내용의 뒷부분에 가서 보면 기도의 응답으로 옥문이 열리고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옵니다.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감옥에서 나와서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을 갔습니다. 성경의 표현은 거기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이었더라. 무슨 상황이었든지 간에 병이 생겼으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핑계삼 모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호흡과도 같고 심장의 박동과도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 그러면, 평상적인 나의 삶에 기도라는 것이 없다 그런다면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시간을 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오늘은 합심기도에 대해서 제가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데 전도서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어서 넘어지고 세울 사람이 없는 사람은 화가 있다. 삼겹질은 능이 끊어지지 않는다. 모여서 기도할 때, 모여서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본질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성령께서 나를 교회에 한 부분이 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흩어져 있었던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줄기 대신 포도나무, 줄기 대신 예수님께 붙이는 겁니다. 나를 구원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지체로 구원받은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교회에 출석해서 함께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가 이루어가는데 함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과도 같은 겁니다. 만약에 나에게 지금 이것이 없다면 개발해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어떤 핑계를 대서 내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의 우리 신앙생활의 프라이어리티입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 지금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나에게 없으면 나는 지금 영적으로 메마른 길을 나는 적극적으로 걸어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혼자서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여서 기도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데 신명기 32장 3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를 통해서 천을 쫓게 하시고 둘을 통해서 만을 쫓게 한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 천을 담당하는데 두 사람이면 이천을 담당한다고 하지 않았고 두 사람이 만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10배를 담당한다는 이야기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거기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누가 함께해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주님께서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합하여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은 거기 함께 하신다. 제가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기도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가능하면 모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강한 기도응답의 조건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심이라는 말은 심포네오라는 이 헬라어 말인데 쉰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고 포네오라는 말은 소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무슨 전화기를 얘기할 때 폰이라고 그러죠. 포네오라는 말은 소리를 낸다는 뜻인데 심포네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 목소리를 낸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합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합하지 않으면 함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관심이 함께 모아지질 않으면 함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한 마음을 품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을 때 그 말은 한 마음을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부부간에도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함께 기도할 수 없어요. 한 마음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한 마음을 만든다는 것은 유니파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천편일률적으로 한 가지를 만든다는 말이 아니라 이 심포네오라는 말에서 요즘 우리 잘 사용하는 교향곡 심포니라는 말이 나왔어요. 여러 가지 악기가 함께 연주를 할 때 아름다운 화성이 나오는데 함께 다 사람들이 달라요. 우리가 다 각자가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을 품고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조건입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돼. 분열하는 마음 가지고는 응답받는 강력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마음을 만들어야 돼요. 나를 낮춰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튠을 맞춰야 되고 나의 것을 주장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강력한 기도를 경험하고 싶으면 맞춰야 됩니다. 튠을 맞춰야 돼. 나를 거기 맞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결국 나를 낮춘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의 튠에 내가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그 튠에 하나님의 그 음조에 나의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맞춰야 됩니다. 그런 때에 한 목소리의 기도가 나올 때 너희가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여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를 시행하겠다고 주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두십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는데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이 부합되게 되었을 때 그 기도는 그야말로 원자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강한 폭발력을 갖고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가능성이 우리의 손끝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혼자서 할 수는 없어요.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병든 자를 일으키는 믿음의 기도가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을 것이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 강한 기도를 경험했겠느냐. 야고보 속사도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렇게 기도에 열심했던 그 야고보는 초대교회 사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의 죽음을 전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담당하고 있을 때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의로운 야고보라는 별명을 듣기까지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도록 굳은 살이 그렇게 베길 때까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역사의 사실을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이유였는지 예루살렘을 다 빠져나갑니다. 무슨 이유였는지는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나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다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간 지 얼마 안 돼서 로마 군단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죽습니다. 성전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때 그 환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의 기도의 그 겸손함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을 해요. 날마다. 어찌 그가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 속사도가 성도들에게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심정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거를 모를 수 있겠냐? 이거를 알아야 된다. 거기에 학식이 필요하겠습니까? 거기에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기도의 그 경험과 열정과 그 신비로움과 그 경이로운 그 경험들을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그 간절함이 야고보서를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그 마음이 묻어나 있습니다. 뚝뚝 떨어져요. 얼마나 그 마음이 귀한지 모릅니다. 거기에는 능력이 있어요.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에는 분명한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핑계 삼아서 모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합심 기도는 천국의 교두보와 같습니다. 교두보란 말은 이 군사 용어인데 적진이 이렇게 있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적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교두보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교두보라는 것은 적진의 한가운데에 특공대를 보내서 아군의 스팟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보급을 하고 거기를 통해서 병력을 보내고 거기를 통해서 작전을 지휘를 합니다. 2차 대전 때 미군 장군들이 주로 했던 방법은 어떤 섬이든지 어떤 적진이든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강한 군대를 보내서 교두보를 먼저 확보하고 그리고 적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렇게 분명히 기록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누가 있어요? 주님께서 거기 있다. 내가 함께 있겠다. 주님께서 계시는 스팟이 된다면 악한 영의 세력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앞에서는 힘없이 무너집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거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바로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자리고 그 자리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눈앞에서 펼쳐질 일이 뭐냐면 눈앞에 그동안 우리를 휘감고 있었던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일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다이아그램을 그려놓고 한번 보시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두보가 여기에 스팟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악한 영의 세력들이 힘없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2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는데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누구냐 하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하는 일이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것을 흐리게 만들어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방하는 일들을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강한 권세를 붙잡고 있는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이 왕노릇하고 있는 곳에 세상 나라가 통치하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교두보가 생기고 이제 거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를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그 병기는 육체의 힘이 아니에요. 물질로 싸우는 게 아니고 출세로 싸우는 게 아니고 명예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싸우겠다 그러면 다 넘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것 갖고는 안 돼요.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병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무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 앞에 있는 이 견고한 진들은 힘없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력이 우리 성도들의 합심 기도의 현장으로부터 침투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부터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악령의 세력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안 모이겠습니까? 우리가 왜 집에서 잠만 자고 있겠으며 우리가 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흥미가 많아서 그렇게 쫓아다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난다면 핑계 삼아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여서 부르짖고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자리에 그 자리로부터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환상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어찌 모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영적으로 게으른 자리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침투에 들어온다.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뜻은 무슨 세상적으로 더 총통케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별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피지컬리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로부터 견고한 진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무엇이 여러분들을 얽어매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우울하고 무엇 때문에 어렵고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요? 아무리 애를 써도 도저히 이 올무가 나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절망감이 들어올 때 함께 모여서 기도를 시작하면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견고한 진들은 무너져 내릴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기도의 응답으로 병 나았는 것보다 기도의 응답으로 사업 형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일이에요. 어떤 집사님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요즘 참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는데 제가 변한 게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그전에는 기도해달라는 말 자존심 상해서 못했는데 요즘은 내가 버릇처럼 기도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를 요청하면 그 자리에 그대로 무릎 꿇고 몇 분이라도 기도하고 일어나세요. 기도는 정보 수집이 아닙니다. 기도는 책 가지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무릎을 꿇고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 외쳐야 돼요.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실제로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악한 영의 세력들을 물리쳐내는 일들인데 이거는 영적인 일이지 클래스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들에게 아주 절실한 문제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부분 이것을 상실해가고 있어요. 천국이 우리 가운데 침노에 들어온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크리스천 작가가 마침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여섯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오는 방법이 여섯 가지라고 그러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동의를 하고 이분이 영국의 신학자이기 때문에 예전에 관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들의 교리에 맞춰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여섯 가지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듭날 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것 이거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한 겁니다. 몰라야 돼요. 내가 모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네요. 이런 걸 느낄 때는 이미 한참 지난 후에요.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몰라요. 최근에 아주 유명한 그 허블 망원경을 만든 그 허블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는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주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지는 우리는 관측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거 나 잘 모릅니다. 언제 했는지 몰라요. 아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예배를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고 말씀 보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나의 영혼을 터치한다고 생각이 들 때 비로소 우리는 아 내가 생명을 가진 존재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전인데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의 현장에 이 예배라는 게 예배는 우리 모두가 평상시에 다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자는 다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배가 중요한 의미는 여기서 내가 목사님이 여기서 목사님이 사회를 보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저 문장 한 센텐스지만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담으신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성경 교독을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고 헌금을 하고 축도를 하고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의미가 다 들어있는데 이것은 그저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찬송 같지만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놀라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그 놀라운 하늘의 진리와 하늘의 광경이 여기에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저 몇 명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세상의 모든 혀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고 세상의 모든 방언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시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그 놀라운 이 우주적인 사건이 여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듯이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는 순간에부터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함께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이 있어요. 세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제가 연초에는 늘 얼마씩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전에 어느 권사님께서 목사님 목사님 금식 기도하신다는데 저도 생각하고 하루 금식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목사가. 함께 기도할 때, 함께 나눌 때, 거기에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이제 올해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정말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안에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영역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은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병이 낫는 체험이 있을 것이고 기도가 응답되는 체험이 있을 것이고 악한 영의 세력들이 물러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우리들 옆에 평생 동안 누르고 우리를 괴롭게 했다고 생각했던 모든 마음의 짐들과 모든 악령의 세력들과 모든 견고한 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들의 마음에 세워지고 침투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힘없이 무너져 내려가는 모습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안에 나와서 그 기도의 현장에 나와야 됩니다. 나머지 세 가지는 그냥 지나갈게요. 말씀과 거룩과 사랑인데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옵니다. 보딩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무력한 자가 전능자에게 기대는 것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무력한 사람들이 전능자에게 기댈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나가고 세워나가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기록해 나갈 겁니다. 주한 번연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내 영혼의 방패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요, 기도는 사탄을 향해 휘두르는 채찍이다.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